솔트랙 시티 템플 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괄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태보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역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본의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의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건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회원분들과 친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본 대회를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태보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스워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불렀고 이제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를 부르겠습니다.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스티븐 E. 스노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를 부르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we give thanks.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함께 성도로서 모여서 이 대회 장소와 그리고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서 당신께 기도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대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지도자들과 선지자와 그리고 12사도 정원의 일원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대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이 준비될 수 있고 또 당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듣는 음악이 영을 가져오고 또한 연사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열리고 저희가 배우고 또한 이 대회를 통해서 삶에서 더 잘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이제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이신 베키 크레이븐 자매님이 말씀하시겠고 그 뒤에는 70인 정원회의 브루피 헤일즈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지시 아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대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회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도하고 노래하며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전도자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었던 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의 강권하심을 받은 빌립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를 일깨워줍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에티오피아 사람과 같이 충실하고 영감에 찬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빌립과 같이 다른 이들이 개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강화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복의 계획 및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희생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지속적인 계심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강화된 신앙과 계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강해지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쓴 서한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주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한 후에 경험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전에는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라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특히 모세와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일깨우게 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규례와 성약을 배워 그것을 직접 홍해를 건너거나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를 증거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많은 후손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또한 빛과 진리로 가족을 양육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도덕과 중독적인 외설물이 창궐하는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신성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구원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배우고 이를 가족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경고는 이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삶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우리만의 영적인 느낌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고 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으며 그날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후 그를 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와서 보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경전에 몰두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교리를 배우며 그분의 사셨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믿는다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두 제자와 같이 언제나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숭고하고 거룩한 영향력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신의 영향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진리를 불어넣어주고 그것을 증거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제기한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라는 질문은 우리가 배운 복음 원리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의 경우에서 보면 그는 빌립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자 침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좋은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전의 말씀과 살아있는 사도 및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쁘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며 영혼의 기쁨을 얻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셀렘 넬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의 영감에 찬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시점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으로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해왔고 이 본보기를 따랐지만 불행하게도 내 친구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몇몇은 주님에게서 멀어졌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러한 슬픔, 고통, 후회를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히 잃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며 그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른 길을 택한 이유는 택한 이유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주며 그들의 복리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을 절대로 외면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해 주십시오. 탕자의 비유는 자녀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될 때 종종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 되어주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생에서가 아니라면 내세서라도 말입니다. 소망은 복음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수년간 봉사하면서 저는 충실한 회원들이 이 원리를 그들의 삶에 부단히 적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한 홀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분을 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메리는 비극적인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리는 가족들에 관해 자신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금식하고 교회 및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중요했을까요? 메리는 항상 신앙에 충실해 왔으며 그 중대한 기로의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이 이미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많은 훌륭한 원리 가운데 특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가르침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했으며 받은 응답을 가정에서 내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복음을 토론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슬픔을 견뎌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키웠으며 봉사하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는 소망도 키웠습니다. 그들 중 3명이 전임 선교사로 충실히 봉사했으며 막내는 현재 남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혼했으며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 큰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혼자서 저희를 양육하셨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거든요.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질문이 있을 때면 그분께 여쭙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어머니는 가정을 영적인 학습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리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을 여러 차례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복음 안의 동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정한 목적을 지니고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확고하고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해 가르칠 때 이러한 가르침은 마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구속주이시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압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모두 당신의 면전으로 되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저는 한 상점 창문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 15달러. 저는 15달러로 행복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상점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값싼 장신구와 기념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글귀에서 암시한 종류의 행복을 제게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글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값싸거나 일시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을 세심하게 실천하고 더욱 그분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열차 기관사였습니다. 어느 날 늘 다니던 노선으로 연차를 운행하던 친구는 앞쪽 선로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가 선로에 끼어서 건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열차를 비상모드로 전환했고 6,500톤의 화물을 싣고 기관차 뒤를 따르던 화물 차량 하나하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화물 차량들의 전체 길이는 1.2km에 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동차와 충돌하기 전에 열차가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고 결국 열차는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열차의 경적을 듣고 충돌이 있기 전에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기관사가 수사하러 온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잔뜩 화가 난 한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큰 소리로 자신이 사고를 전부 다 목격했다며 기관사가 자동차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기관사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선로를 벗어났더라면 분명히 그와 열차는 탈선하여 길을 잃었을 것이며 전진하던 열차는 급정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열차 바퀴는 선로의 레일 덕에 앞에 있던 장애물과 관계없이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행스럽게도 선로 위에 있습니다. 그 선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 침례받았을 때 맺었던 성약의 길입니다. 도중에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길에 굳건히 남아있는다면 그 길은 우리의 소중하고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시연은 우리가 소홀할 때 어떻게 성약의 길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 즉 성약의 길과 쇠막대는 충실한 자들이 구주와 그분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곧바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연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물이 흐르는 강도 등장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이 강은 길을 따라 흘러가긴 했지만 나무 가까이에 있었을 뿐 나뭇가지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미혹당한 이들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데 소홀하게 되어 나무 가까이는 가더라도 나뭇가지 가지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성약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소홀함으로 결국 금단의 길로 떨어지거나 이미 크고 넓은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과 합류할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더러운 깊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세심한 방식과 소홀한 방식이 있습니다. 구주와 맺은 성약을 보면 우리는 세심하게 행합니까? 아니면 소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지닌 필멸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때로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다고 하거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적당히 섞어가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선지자이신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일이나 세심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지만이라든가 무엇무엇을 제외하고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권고는 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청소년 주제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좀 더 세심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심하게 복음을 실천한다는 말이 꼭 엄격하거나 고리타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세심하게 실천하는 것과 소홀히 대하는 것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고려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 예배에 임하고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더욱 세심한 태도로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거나 와서 나를 따르라 개인 및 가족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세심하고 진지하게 지킵니까? 우리는 특히 성스러운 장소와 상황에서 용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숙한 옷차림을 합니까?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 가먼트 착용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에 이끌려 격식을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교회 부름을 수행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부름에 무관심하거나 소홀합니까? 우리는 읽는 것과 텔레비전 및 모바일 기기에서 보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부주의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세심하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상스럽고 저속한 것들을 별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는 세심히 따르면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성약의 길에 남아있도록 도와줄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청소년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였지만 거기에 나온 표준들은 청남 청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준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적용됩니다. 이 표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더욱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고 거룩한 곳으로 그들을 끌어올리고 고향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맺은 성약에 더욱 세심하게 부응하기 위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신의 인도를 구하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이렇게 같은 여정을 걸어가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심판은 내 것이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물몬경에 나오는 에밀리 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마에 뚜렷한 붉은 표시를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쉽게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나머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찬사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악과 결탁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성약대로 생활하면서 구주께로 안전히 인도하는 길에 굳건히 남아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영속적인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약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안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유혹과 소홀함은 우리의 경로를 미묘하게 돌려 성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신속히 성약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회개의 은사와 구주의 속죄의 권능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이 별의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축복을 받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해질 수는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세심하게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행복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15달러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을 지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비로소 충만하고 영속적인 행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중요하고도 위안을 주는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필요사항에 따라서 만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선지자 니파이가 간결하게 표현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소한 부분에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눈치채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오는 인도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구주를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과 영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는 모든 것이 그분의 눈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몰몬은 이 가르침의 본보기입니다. 생전에 그는 자기 일의 결과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몰몬은 니파이의 작은 판을 자신의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함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음이라. 이제 나는 만사를 다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장차 이를 일을 모두 아시나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도다. 물모는 116쪽의 원고가 분실될 줄 몰랐으나 주님은 이를 아셨기에 그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이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늘에서 오는 도움은 간구하는 즉시 또는 간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렬히 바라는 합당한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마련해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의로운 소망이 이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청원에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프랑스 파리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임시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아들과 함께 셔츠와 양복, 넥타이, 양말, 외투와 같은 기본 물품을 사러 갔습니다. 아쉽게도 아들이 원한 외투는 맞는 지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말하길 몇 주만 기다리면 그 사이즈와 그 사이즈의 외투가 들어올 테니 아들이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외투를 풀어보 선교사 훈련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옷값을 치렀고 그 뒤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6월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고 외투는 아들의 출발 예정일 며칠 전인 8월에 전달됐습니다. 아들은 외투를 입어보지 않고 다른 옷가지 및 소지품과 함께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임지인 파리에 겨울이 다가오자 아들은 외투를 꺼내 입어봤는데 그는 편지로 그 코트가 작아도 너무 작았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에서 다시 외투를 사도록 아들 계좌에 돈을 붙여줘야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적으며 그 작은 외투는 어차피 입을 수도 없으니 누군가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이런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It is very, very cold here.
여긴 무지무지 추워요. 새 외투는 두툼하고 너무 좋지만 여전히 바람이 뼛속까지 관통하는 것 같아요. 예전 외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선교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는 더 따뜻한 외투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장로는 개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선교사업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침례준 선교사랑 자기 엄마뿐이래요. 그래서 제 코트가 기도의 응답이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참 기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집에서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프랑스에서 봉사하고 있던 이 선교사가 파리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려면 그에게 새 외투가 꼭 필요하지만 그가 사입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 아들이 유타주 프로브에 있는 옷가게에서 작아도 너무 작은 외투를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 두 선교사가 파리에서 함께 봉사할 것이며 이 외투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 선교사의 소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합당한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기도가 자기가 바란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자명한 그의 불행 때문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은 굶주림에서 구제됐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신임받는 지도자가 된 후에 큰 신앙과 지혜를 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대학 시절 제 큰 아들은 학생들을 고용하는 몹시 선망받는 시간제 직장에 채용됐는데 그 일은 졸업 후 멋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들은 이 직장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자격 조건을 두루 갖췄으며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4학년 말에 마치 하늘에서 마련해 준 것처럼 적어도 제 아들 눈엔 그랬습니다.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으며 제 아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상황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아들이 뽑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잘 준비되었고 면접도 잘 받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후보였으며 큰 희망과 기대감을 품고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좌절했고 낙담했으며 우리 모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아들의 의로운 소망을 저버리셨을까요?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졸업하면서 꿈에 그리던 그 직장을 얻었더라면 제 아들은 오늘날 자신에게 영원한 유익이자 축복임을 분명히 알게 된 인생을 바꿔놓은 중대한 기회를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시듯 시작부터 끝을 아셨으며 이 경우 여러 의로운 기도는 거절이라는 응답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그보다 훨씬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몹시 의로운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 이 생에서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패트리샤 파킨슨 자매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태어났으나 7살 때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9살이 되자 팻은 유타주 옥든에 있는 유타 시청각장애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145km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느라 팻은 9살짜리에게 올 수 있는 온갖 향수병도 다 겪었습니다. 11살의 팻은 시력을 모두 잃었으며 15살 때 가까운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팻은 대학에 들어가 의사소통 장애 및 심리학 학위를 받으며 졸업했습니다. 그러고선 입학 관계자들이 던지는 불신의 눈초리에 굳게 맞선 끝에 대학원에 들어가 언어병리학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현재 팻은 초등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일하며 소속 학군의 언어병리학자 4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팻에게는 집도 있고 필요할 때 친구와 가족들이 운전해주는 자가용도 있습니다. 팻이 10살 때 그녀는 조금씩 잃고 있던 시력을 조금이나마 되찾기 위해 한 가지 시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팻의 부모님은 언제나 치료에 관해 있을 일을 빠짐없이 팻에게 알려주셨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 시술에 대한 일정은 팻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에게서 이 일정에 대해 들었을 때 팻은 어머니의 표현으로 노발대발했습니다. 팻은 다른 방으로 달려갔다가 이윽고 돌아와 분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두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남은 평생 장님으로 살게 될 거예요. 몇 년 전 팻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들을 보러 여행을 갔습니다. 3살 배기 조카와 나가 있는 동안 조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왜 하나님께 그냥 새 눈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고모가 원하는 건 뭐든지 주실 텐데요. 그냥 그분께 구하면 돼요. 팻은 그 질문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맞아.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가끔은 하나님께서 네가 뭔가를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진 않아. 어떤 땐 기다려야 해. 하나님과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게 뭐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네가 원하는 순간에 다 주시진 않을 거야. 저는 오랜 세월 팻과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저는 팻에게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팻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랑 같이 집에 계셔본 적이 없죠. 저도 힘들어할 때가 있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봤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저와 제 가족과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가 보기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성공했고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에 임하신 것을 알아요. 제가 장님이라 화가 나냐고 묻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에게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해주고 계세요.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저와 제 곁에 계세요. 이 경우 시적을 되찾고 본 팻의 소망은 이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팻이 아버지께 배운 좌우명은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적 현세적 필요사항을 알고 계십니다. 이 위대하고도 위안을 주는 진리는 제가 전해드린 세 가지 경험에 녹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빠르게 응답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수반합니다. 이따금씩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한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청원이 이 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근심과 불공평과 실망을 어루만져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베냐민 왕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되며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며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전지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분이 지니신 무한한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드도르프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 다시 합창단이 사랑하는 자녀들아를 부르겠고 이어서 감리 감독단 제2보좌의 신 W.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들, 자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지난달 저희 12사도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넬슨 회장님의 초대로 그분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로마로 여행하는 길에 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약 40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 중 하나를 타면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의 서한 다수를 로마에서 작성했다고 믿습니다. 그 서한들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교회 회원을 강화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대 교회의 다른 회원들, 즉 초기의 성도들은 모두 희생에 익숙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심한 박해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인 후기 성도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크를 굽고 색종이 조각을 뿌리며 성공을 축하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성장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75억 명 인구와 비교하면 약 1,600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실로 아주 작은 무리입니다. 한편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조차 비록 전체 회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교회 참석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는 회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지상 어디에 있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또는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눌 넘치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동안 저는 교회의 범세계적인 선교 활동에 깊이 참여하는 가슴 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위대한 임무에 대해 종종 숙고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저는 이런 질문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 회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위대한 명을 일상 속에서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 질문을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수십 년간 강조해 왔습니다. 과거에나 지금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열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와 지인에게 복음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타올랐으며 다른 이들도 자신이 구주의 복음에서 찾은 그런 기쁨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사절이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회원 선교사로서 담대하게 기꺼이 봉사하며 솔선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이 일에 좀 더 망설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선교 사업에 대해 논의할 때면 그들은 고개를 점점 숙여 앞 의자 등받이에 몸을 숨기고 다른 회원과 눈이 마주칠까봐 급히 경전을 쳐다보거나 아예 눈을 감은 채로 깊은 명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마 우리는 더욱 힘써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전문적이고 흠이 없는 선교 사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기쁘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속하셔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서 오랫동안 주저해 오셨다면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을 도우라는 구주의 위대한 명예에 참여하기 위해 누구나 죄책감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지상에 온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그의 빛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챌 것이고 그것에 관해 물어볼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은 크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 명단에 있든 없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십시오. 그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하고 치유하고 고양하며 강화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이웃에 대한 연민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며 해하려 하는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대하십시오. 셋째, 제자의 길을 걷고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여러분의 결심도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현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적용함으로써 그분의 길에 관하여 배웁니다. 여러분이 가르침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때 그분의 길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용기가 커집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은혜의 은혜를, 교훈의 교훈을 더해야 합니다. 때로는 2보 전진했다가 1보 후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며 더욱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고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 삶의 필수적이고 소중한 일부가 되어서 사람들과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거리 한 구석에 서서 확성기를 들고 몰문경의 구절을 외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나 온라인상에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늘 찾으시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때에나 복음의 권능에 대한 증인이 되어 행동하고 필요하다면 말로도 나누기를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은 자신감을 얻으며 대담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자신감, 용기, 그리고 겸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속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성들은 복음의 가치와 원리들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반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평소에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부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 개인적인 간증을 올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아주 많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는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신약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교회나 집으로 초대하여 구주에 대해 함께 배울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 자료실 앱에서 와서 나를 따르라 과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청소년과 그 가족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선물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런 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와서 보라고 권유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는지를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회중 앞에서 열심히 노래했던 어린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이 개인적인 역사 기록을 모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일요일 모임 일정의 변화와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져다준 축복에 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고대 교회 회원들이 성도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후기의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In whatever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하십시오. 그런 뒤 그들이 와서 돕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선택된 자들을 찾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와서 떠나지 않고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남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 항상 전임 선교사를 참여시키십시오. 선교사들은 마치 천사처럼 언제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사랑과 인내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람들이 흰 침례복을 입고 나타나 가장 가까운 침례탕이 어디냐고 묻기만을 기다리며 그들과 교류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는 사람 중 일부는 교회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슨 선택을 하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족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남으라고 계속해서 권유하는 우리의 열정적인 노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님께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이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언은 여러분이 고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왔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도우라고 권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업을 행하실 것이고 그들은 와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들이 교회에 비판적이면 어떡하죠? 저와 친구 관계를 끊으면 어떡하죠? 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초기 성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거절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보인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인해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에 살아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도록 축복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분의 사업을 돕는 데 필요한 겸손함을 지니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이스라엘 집합의 중요한 일원임을 알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년 반 전인 2017년 가을, 제 형 마이크는 64세의 나이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은 가정복음 교사에게서 신권 축복을 받았고 감독님을 만나 뵈었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후에 문자메시지로 치료실에서 찍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사진을 저에게 보내며 내 병실에서 뭐가 보이는지 볼래?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형이 가정복음교사, 신권축복, 감독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암소식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형은 아론 신권의 제사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지 5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형의 항암 치료 과정만큼 형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형이 몰몬경, 인봉의 권능, 내세에 대해 자주 물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암이 전이되었고 더 전문적이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형은 결국 유타 헌츠먼 암센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 홀브룩 형제가 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형이 머무는 치료시설을 관할하는 와드의 선교 책임자였습니다. 이후에 존은 제게는 마이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유대감과 우정을 키웠고 존은 마이크의 형제 성역자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선교사 방문을 받아보라는 권유에 대해서 형은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우정을 쌓은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존은 자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해 라며 다시 한번 권유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승낙했고 선교사들과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 샤프 감독님도 자주 방문하였는데 감독님과의 대화 끝에 형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5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초 형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던 수개월간의 암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을 담당하던 의사는 형이 3개월 정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형은 복음에 관한 질문을 계속했고 형이 속한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방문과 지지 또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회복, 신권 열쇠, 성전 의식 및 인간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형의 침대 옆 탁자에 몰몬경이 펴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형이 축복사의 축복문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는 실제로 체력을 회복하는 듯 했고 적어도 3개월은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형이 크리스마스와 새해 그 이후의 행사를 우리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샤프 감독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형과 접견을 하였고 형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 판단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12월 21일에 그 의식을 집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식을 받기로 한 날 저는 아내 캐럴과 함께 치료시설을 찾아갔습니다. 형의 병실 근처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박이 멈추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축복사님,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론 신권 제사로 성인받은 지 50년이 지나 저는 형의 지역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장로 직분에 성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시간 후 형은 눈을 감았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휘장 저편으로 떠났습니다. 1년 전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보살피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구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근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주신 권유에 응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개개인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실로 놀라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회원들이 충실히 성역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보이는 경우 말하자면 즉흥적인 성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가까이서 본 성역도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마이크 형의 친구이자 형제 성역자였던 존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었는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이크는 크게 변화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존은 처음에는 친구로서 필요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었지만 그의 성역은 다정한 방문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은 성역자가 친구 이상의 존재라는 점과 우리가 성역을 베풀 때 우정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걸려야만 성역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역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한부모 가정, 저활동 부부, 어려움을 겪는 10대 청소년, 심신이 지친 어머니, 신앙의 시련, 재정적, 건강 및 결혼에서의 문제를 겪는 경우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형 마이크의 경우처럼 구주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멀어졌거나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의 성역 페이지에 이러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성역을 베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깊이 계심하고 좀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망을 품고 성역에 임해야만 한다. 닐렌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타이어 수리를 돕거나 룸메이트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슬퍼하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거나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되는 계명을 따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중요한 봉사의 행위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성역을 행할 때 사랑하고 북돋우며 봉사하고 축복하고자 노력하신 그분에게는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더 높은 목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먹이시며 용서하시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들이 당시에 겪고 있는 고통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오늘 당장의 필요사항을 해결해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알고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에 다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풀고자 할 때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을 들어올릴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며 주님을 더 닮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큰 봉사인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지에 대해 기억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 적은 자매 성역자로 임부를 받아 봉사하든 아니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영의 인도와 지시를 구하고 행동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시며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는 노력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린 니파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서 그분의 손에 동구가 되고자 했을 때 영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즉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필요사항을 발견하였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그 필요에 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어 성역을 베풀고 필멸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동료 여행자들을 축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과 재능의 은사를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친절한 말을 하거나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는 작고 단순함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나누셨습니다. 옥스 회장님은 작고 단순한 행동이 강력한 이유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축복하는 성신을 동반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 형 마이크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장암 덕분에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워. 필요사항을 발견하고 판단하지 않고 구주처럼 성역을 행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이크는 구주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늦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찍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장 집편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는 그 기간이나 범위의 한계가 없고 따라서 속죄의 능력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너무 늦어버릴 수도 없고 너무 멀리 벗어나버린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연차대회에서 데일진 랜런드 장로님은 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든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려는 결심은 권유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해 와 같은 권유 말입니다. 구주께는 너무 늦어버린다는 것이 불가능하듯 권유가 너무 이르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활절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속죄 희생에 대해서 또한 그분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각자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치르신 대가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이신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할지라도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 주님께서 그분의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합창단이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에 이어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제1회장단 제2보조의 신 헨리비 아유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폐회 찬송으로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다를 부르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윌포드 W. 앤더슨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호기 성도 교회의 제 189차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초대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1830년 오늘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지시 아래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뉴욕주 페이에트에 있던 휘트머 가족의 집에서 교회가 조직되었는데 그날 그곳에는 6명의 회원과 또 교회에 관심이 있던 50여 명의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선지자 조셉이 그 작은 무리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신을 느꼈고 거룩한 곳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경이로운 느낌이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느낌은 사도 바울의 설명처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 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경이로운 느낌을 더욱 자주 느끼기에 합당하게 되고 그 느낌이 가정에서 더욱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방법에 관해 제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아시다시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툼과 교만 그리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가족의 마음속에 깃들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 리하이와 세라이야,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통해 알고 있는 다른 부모들에게도 그 일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가정에서 행복이 지속되는 고무적인 예시들이 있기에 우리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예시들은 우리와 우리 가족이 지속적인 행복을 경험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은 제산이파이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 무슨 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 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고. 이는 주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복을 받아 번영하며 110년이 지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그리스도로부터 첫째 세대가 지나갔고 온 땅에는 다툼이 없었더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행복한 시절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제4니파이에는 후에 선한 사람들의 무리에서 영적인 퇴보의 징후가 나타났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모든 민족과 성도들 중에서 가장 슬프게는 가정에서도 나타났던 그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그것을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 준 완벽한 평화 속에서 200년을 산 후에 나타났던 퇴보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서로 위아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종류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가족에게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저변에는 선한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 성신의 영향력을 잃게 만들려는 사탄의 영향력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부모는 주님께 나오라는 그분의 권유를 자신과 자녀들이 더욱 온전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할 기회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예를 들어 교만을 회개하라고 일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진 것을 더 관대하게 나누도록 설득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의 징후를 맞닥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바라는 영적인 경지에 오르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곳에 함께하도록 이끄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구속주라는 신앙을 가족들이 키우도록 도울 때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히 교만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관대하게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 왕에 의해 개종했던 사람들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것입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고 간증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서 영적 퇴보를 되돌리는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퇴보의 각 징후에 대해 훈계하는 것보다 이런 신앙이 회개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여러분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장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여러분만의 신앙을 키우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즉, 개인과 가족을 위한 연관받은 교과 과정은 교회의 부모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자녀들의 신앙이 강화될 것입니다. 몰몬경을 다시 읽으라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제안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언급하는 성구와 단어들의 표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식물처럼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 숙고하고 기도하기로 지속해서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들해질 것입니다. 당장 모든 가족이 신앙을 키우는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마 2세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고통 속에서 회개와 용서를 간절히 바라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회개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구주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렇게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 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느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을 키우는 여러분의 모범에 더하여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정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일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선택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듣고 있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그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모두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둥글게 무릎 꿇고 있는 가족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모든 가족이 서로에게서 또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을 때에도 기도는 사랑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도는 전 세계를 가로질러 그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저와 동시에 같은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경우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하나가 된다라는 속담을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떨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가 된다라고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서로의 감정에 쉽게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찍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만 가정이 신성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이나 불친절한 생각은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미안해 라는 단순한 말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사랑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랄한 공격과 배신자들에 대처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격자가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공격자를 빨리 용서했습니다. 조셉은 용서를 구했으며 또 너그러이 용서했습니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회개에 관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가 자신들처럼 죄의 영향으로 고통받는다는 생각조차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년간 거절과 고난 그리고 위험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용서의 기쁨을 느낄 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도 커질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할 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찬의식에서 용서의 기쁨을 느낄 때 선교사의 영이 우리 가정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경건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그런 기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은 우리의 가정을 선교사 훈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선교사로 봉사하지는 않더라도 모두 용서와 평안을 느끼도록 자신들을 이끌어준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 선교사이든 아니든 부모와 자녀는 모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권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어서 성전은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경험을 얻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줍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도 성전이 성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에 성전은 그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집에 성전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이 추가로 건축됨에 따라 많은 부모가 가족과 함께 성전 경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일반 공개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성전 안이나 성전 가까이에 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성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어머니께서 성전복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하시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추억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성전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가족을 지켜보았던 기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벤슨 회장님께서는 교회 회장이셨을 때 매주 같은 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많은 부분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거하는 곳이자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어느 겸손한 가정에서 한 가지 질문을 겸손히 숙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를 확립하고 실천할 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품어온 저희 희망이자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으로 충만한 가정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주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몇몇 분은 그 같은 축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드리는 제 약속은 언젠가 12사도 정원에 일원이셨던 한 장로님이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분께 저희 대가족 중 몇몇 사람이 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저 해의왕국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님 가족의 상황은 형제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자신과 가족의 영생을 위해 필멸의 삶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한 희망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우리가 각자 영원히 가족에게 임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던 신권 열쇠들이 신권 권세선을 통하여 끊기지 않고 러셀 M. 넬슨 회장님께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열쇠들은 오늘날 가족의 인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깨끗하고 합당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we do rejoice.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지자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한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가 있음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러셀렘 넬슨 회장님을 사랑하고 또한 지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느낀 영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기뻐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또한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사랑과 희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 교회의 제189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원들과 교회 본부 여원들 중 일부가 연사로서 말씀했으며 음악은 태모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